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와 기술 분야 등 긴밀한 협력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관리는 두 정상의 회담이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간 열릴 예정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오는 12월 일본을 답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 취임 뒤 푸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이 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년 전에도 일본 방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당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일본도 이에 동참하면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성장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러시아는 일본의 북방 영토, 러시아명 남쿠릴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터키는 쿠르드족에 의한 위협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터키 당국에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청하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전투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쿠르드족과의 휴전은 불가능하다며 쿠르드족이 유프라테스강 동편으로 퇴각하지 않으면 계속 터키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또 쿠르드족과 휴전에 돌입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어제로 사흘째 양측 간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란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터키의 군사 공격을 빨리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리아에서 터키군의 존재는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가속화하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계획을 비난했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행위는 팔레스타인과의 두 개 국가 해법 실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이스라엘 당국이 서안 지구의 불법 건축물과 비인가 정착촌을 소급 승인하는 정책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 매체 하레츠와 정착촌 감시단체 피스나우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사계획위원회는 최근 서안 지구에 463호의 주택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제 멕시코를 방문한 뒤 국경 보안을 우선시하고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민자들의 유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시행할 10가지 주요 이민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우선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 장벽을 설치할 것과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행방을 면밀히 추적할 수 있도록 현행 지문 확인 시스템의 마무리를 요구했습니다. 또 고용주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전자 확인 체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민자들이 안보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브라질 상원은 어제 최종 표결에서 찬성 61대 반대 20으로 후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셸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해 후세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테메르 신임 대통령은 어제 취임 선서 직후 위기에 처한 브라질 경제를 회복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두 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이란 원자력청장이 밝혔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에 부세르 지역에 두 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계획이 오는 10일 시작돼 10년 뒤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자력 발전소 건립 계획에는 100억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드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50여 개국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전의 대북 결의보다 크게 증가했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If we look at the implementation of 2270, there are some positive elements.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 처형 보도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고위층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주변 4강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특히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첫 한중 정상 간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이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으로써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오는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한국외교부 임성남 제1차관은 하루 전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임성남 차관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사드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정상의 방중 준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사드 갈등으로 벌어진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로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두 나라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8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은 최종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과 잇따라 열리는 연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견을 좁히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북핵 공조를 다지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에서도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에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한반도 주변 4강과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과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6개월을 맞습니다. 그동안 50여 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전에 대북 결의보다 제출국이 늘었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이틀 앞둔 31일,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3개국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재 결의 2094호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70호가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서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는 채택 6개월을 맞는 2013년 9월 7일까지 단 19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009년에 채택된 1874호는 채택 6개월까지 48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2270호 이행 보고서 제출국은 2094호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1874호보다 5개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또 이라크와 앙골라, 코스타리카가 올해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00개국에서 10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베쇼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행 보고서 제출국 증가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What I said in the committee was that although if we look at the implementation of 2270 there are some positive elements such as the number of reports of national implementation.
베쇼 대사는 3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늘어난 이행 보고서 제출국 숫자가 2270호 이행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1일 기준으로 52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건 평소보다 많은 것이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좋은 이행으로 평가되는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는 2006년 제재 결의 1718호와 2009년 1874호 등 총 4개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접수해 왔습니다. 현재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 가운데 4분의 1은 라오스와 베트남, 몽골, 앙골라와 같은 북한의 우호국이며 전체적인 이행 보고서 역시 내용과 분량 면에서도 이전보다 충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31일 5조 1,700억 엔, 미화로 510억 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방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가 이 예산을 승인할 경우 아베 신조 정부에서 5년 연속 방위비가 증가하는 것이며 올해 예산보다는 2.3%가 증액되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의 이런 예산 증액은 점증하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이달 초 발표한 연례 방위백서에서 두 나라의 위협을 우선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의 개선을 통해 대담해져 더 심각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고 이는 일본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이런 북한 정권의 위협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고도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3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2020년까지 강화하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또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미사일 SM-3 블록2A 도입을 위해서 1억 4천만 달러,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위협 감시 능력을 강화한 새 잠수함 건조에 7억 3,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새 잠수함은 특히 적 잠수함의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하는 수중 음파 탐지 능력과 잠수함 자체의 소리를 흡수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와는 별도로 함대공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 구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국방비를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비를 40조 3,337억 원, 미화로 361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 증가한 것으로 국회가 이를 승인하면 한국의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게 됩니다. 한국은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40% 증가한 미화 4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조기 경보 체계와 요격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또 북한 정권의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폭발물 처리 장비 등 대테러 능력 강화에 올해보다 2.5배 늘어난 2,200만 달러를 증액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2020년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2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석탄이나 철광석의 수출 용도를 바꿔서 대북제재를 우회하거나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제재 효과를 줄이기 위해 북중 무역 규모를 급격하게 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상무부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하기 직전인 3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수입은 1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대중 수출 1위 품목인 석탄의 3월 한 달 수출 물량과 액수는 전년 대비 각각 80%와 30%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 경제 주체들이 거래를 앞당겨 진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종규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대북 제재로 주요 외화 수입원인 강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민생용 광물 수출은 허용한다는 제재의 예외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소속을 바꿔서 민생 목적으로 광물을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 현지 기업 17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에 따르면 북한 광물 수출 기업의 70% 이상은 군이나 당 소속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제재 품목인 철광석의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 석 달 동안 철광석의 수출 물량과 액수는 77%, 73%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철광석의 대중 수출이 물량과 액수 모두 70% 이상 급감한 것과는 크게 다른 겁니다. 석탄 수출 역시 지난 4월 이후 전년 대비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다 6월 이후 감소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북한 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제재 속에서도 일부 줄어드는 것은 중국의 산업 위축이 더 큰 이유고 제재 때문은 아니라 이거죠. 그 제재를 했다 할지라도 민생 목적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멍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민생 목적으로 얼마든지 그걸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지난달부터 중국에 체류한 경상대 정은희 교수는 제재 품목인 철광석과 석탄의 경우 제재 이후에도 변함없이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특히 석탄의 경우 규제가 허술한 산둥의 일조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석탄 안 넘어온다 하더라도 뭐 기차로 매일 넘어와요. 그 제재 있다고 한데도 넘어와서 바로 단동에서 어디지? 황평인가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일조항으로 북한에 드나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류 제품과 수산물입니다. 올해 상반기 의류 제품과 수산물의 대중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2%와 13%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대북 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과 간접적으로 위탁 가공 거래를 해온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제3국 기업들로부터 주문이 줄자 북한이 중국의 내수 시장의 판로 개척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훈춘 내 중국 방직 의류 업체들이 북한 지역에 15개의 가공 공장을 세워 개성공단 방식을 원용한 출경 가공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산 광물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광이나 아연광, 아연괴, 마그네사이트, 동광 등 5개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7,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증가했습니다. 북한 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이 아연이랄지 동이랄지 이런 비제재 품목은 중국에 북한이 수출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더 수출을 더 열심히 더 노력할 거다. 그건 당연히 외화 확보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비제재 품목이기 때문에 싼 값으로 좋은 품질을 살 수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니까 뭐 비제재 품목 같은 경우는 더욱더 중국의 수요가 있고 또 북한이 생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뭐 지금보다 줄지는 않을 거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렇게 보는 거죠.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송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대 정은희 교수에 따르면 단둥 지역에만 북한 근로자 1만 5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연구소 양훈철 부소장은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중국으로의 인력 송출을 통해 숨통을 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툼원시의 조선공업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툼원시와 조선투자합병위원회는 북한 근로자 2만 명에 대한 고용계약을 맺고 조선공업원을 건설했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약 4천 명의 북한 인력이 고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연구소 양훈철 부소장입니다.
단지 이제 외화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게 지금으로서는 그저 인력 송출한 것, 특히 중국의 여러 분야에 나가서 실제로 본 뭐 협력이죠, 경제협력. 일단은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 저임금에 그렇게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는 게 그나마 그게 나가야지 돈을 버니까.
중국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정부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개발지 고머낭 한 곳에서 운영하는 호시무역구를 새 네 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시무역구에선 북한과 중국 주민들이 관세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지린성 역시 지난 2010년 이후 준비해온 툼원 호시무역구 건설을 마치고 조만간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당국이 국산화 정책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트라의 오사카 무역관은 지난 7월 일본 언론 매체 등을 인용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 방직과 금속,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까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200일 전투와 같은 강제적 노력 동원을 지속하는 한편 대규모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평양의 염원거리 건설 등을 위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설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북중 접경 지역에서도 건설 붐이 불고 있는 것은 체제 건재를 가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재원 부족과 함께 강제적 노력 동원에 따른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커질 수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이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 21명이 평양에 생존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나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은 이 문제가 유엔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용 대표는 지난 2011년 210만 명 규모의 평양시민 명부를 입수한 뒤 자신이 갖고 있는 510여 명의 전후 납북자 명단과 대조 작업을 벌여 이 가운데 21명이 평양에 생존해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그 이후 5년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양시민 명부라며 명부에 있는 이들의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명부에는 이들의 고향과 거주지, 나이, 결혼 여부, 혈액형, 시민증 번호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최 대표가 생존하고 있다고 주장한 납북자 21명 가운데는 납북어부 10명과 대한항공 칼기 승무원 3명, 고교생 4명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대부분 당 연락소와 같은 대남 기관에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평양 만경대 구역에 거주하는 리민교 씨는 1989년부터 간첩 교육기관인 노동당 112 연락소 지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씨는 1977년 친구와 홍도에 놀러 갔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습니다. 어부 문경식 씨와 칼기 승무원 성경희 씨 등은 북한 노동당 전략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최 대표는 자신이 공개한 이 기록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진본임을 확인했다며 증거가 분명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mechanisms that we do have i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폴슨 소장은 유엔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북한 정권에 납북자들의 생사 여부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끌어온 어려운 문제라며 북한으로부터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전후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4일 북한 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의 내년 일반 회계 예산 2479억 원 가운데 북한 인권과 관련해 152억 원, 미화로 약 135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큰 항목으로는 북한 인권재단 운영에 1200만 달러, 북한 인권기록센터 운영에 85만 달러, 그리고 북한 인권 정책 수립과 추진에 48만 달러가 각각 책정됐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다른 사업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됐고, 특히 개성공단 지원과 관련한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운영 예산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 처형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잔인하고 타락한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 처형과 일부 고위관리들의 처벌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발표와 관련해 해당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I've seen some media reporting along those lines in the last several days myself, but if it's true, it's just more examples of the brutality, the depravity of this regime.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 내부에 이런 혼란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보도의 진위를 증명할 순 없지만 사실이라면 정권의 잔혹성과 타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동은 북한 정권이 나가는 방향에 아무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미국이 한반도 안전을 지키는데 방심하지 말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certainly gives no one any comfort about the direction that the regime is going in or would give us any reason to be anything but continuously vigilant about our security commitments on the peninsula.
앞서 캐티 아덤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관리 처형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 정권의 극단적 잔혹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 수감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겪는 부당한 처우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미국인 억류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비어 씨에 대한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영사 접견이 3월 이후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석방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aware that of any such signals and as I think I noted earlier, our protecting power Sweden last was able to visit him in March. So it's been a while.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원비어 씨에게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며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원비어 씨가 형사사건 절차를 거친 만큼 북한은 그를 특별사면에 즉각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인 억류는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강조한다면서 미국 시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김용진 내각 부총리 처형 보도와 관련해 북한 고위층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한 것은 정권 내부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other indication of the instability within the regime. And I know people are saying that it's very stable.
일부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이라고 말하지만 김정은이 일생을 정권에 바친 사람들을 계속 처형하고 있는 사실은 정권 내 권력자들로 하여금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김용진 부총리 처형이 북한 고위 당국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김용진 부총리 처형 소식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올해 2월에 처형설이 나돌았던 이용길 총참모장이 5월에 군에 다시 복귀한 사례를 들면서 김 부총리 처형 소식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09년 이후 고위급 인사의 처형 등 공세적인 숙청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김 부총리의 처형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결코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지금은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층 실세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한국 망명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위급 인사의 탈북은 그 같은 상황에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been absolutely loyal to the leader because this gives me privilege and because this protects my family. But if that guarantee is no longer
정권이 제공하는 특혜와 가족의 안전 때문에 지도자에게 충성했지만 그 같은 보장이 더 이상 없고 다음번에 처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도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통제 방식과 법 질서가 국제 규범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시프턴 국장은 말했습니다.
This is a country which doesn't have freedom of expression. It doesn't have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nobody can argue that it's a place where
북한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고 독립적인 재판부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에서 공정한 사법 절차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프턴 국장은 북한의 처형과 관련한 재판 등 모든 사법 절차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오마르 와라이치 국장은 김 부총리 처형과 관련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모든 종류의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라이치 국장은 북한이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y carrying out this executi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against the grain of history.
북한 당국자들은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와라이치 국장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 박지연 간사는 북한이 과거 봉건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옛날 봉건 통치 때 보게 되면 누구나 뭐 자기 비에 거슬리게 되면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무조건 청산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간사는 북한 내부에서는 보도가 안 돼 주민들이 김 부총리 처형 소식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북한의 인권 현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3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마이클 그린 선임부소장은 이번 회담에서 이 북한 문제는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린 선임부소장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한반도 상황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 문제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The reality is that China is being dangerously unhelpful on the North Korea problem.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위험할 정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북한에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자국 방어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배치가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대했죠. 하지만 제가 더 우려하는 건 중국이 이달 초 사드 배치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처음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북한 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초 이후에 중국이 다른 안보 사안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성명을 막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중국의 행태는 아주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미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분명히 제기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협력을 해왔는데 북한의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유엔의 행동을 중국이 막았다는 건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분명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미북 간의 평화조약 체결을 이번 회담에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The North Koreans are pushing for the United States to agree to a peace treaty negotiation.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압박해 왔습니다. 냉전 시절 미소가 합의했듯이 북미가 핵무기 보유국이란 동등한 입장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미한일 3국은 이런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한다면 엄청난 실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가가 평화조약이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또 이런 합의는 차기 미 행정부에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매우 어려운 논의가 될 겁니다. 상황이 분명 좋지 않기 때문이죠.
사드 배치 문제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가 이번 G20 정상회의로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The fact that Beijing didn't do anything in the Security Council or otherwise to help and that President Xi would not
중국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응해서도 그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정치적인 자산을 모두 투입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오히려 박 대통령을 약소국의 지도자처럼 대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이 때문에 한중 관계는 당분간 냉랭한 기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정당한 조치입니다. 사드는 중국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과 대응도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 can sink North Korean subs pretty easily. So in terms of the military threat, I think it's more symbolic.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의 잠수함을 쉽게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 위협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SLBM은 실제적 위협보다는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다른 이동식 지상탄도미사일에 비하면 그리 큰 위협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더 우려하는 건 북한의 이런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처벌과 대가가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당국은 빠르면 1년에서 3년 안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SLBM 대응으로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No, you don't need a nuclear submarine to deal with a North Korean diesel submarine that's very loud and easy to find and sink.
북한의 디젤 잠수함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핵 잠수함을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의 디젤 잠수함은 소리가 매우 크죠. 이 때문에 음파 탐지를 통해서 쉽게 위치를 찾아내서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전력 증강 차원에선 위기 고조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핵탄두를 장착한 지상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사드 때문에 칭얼거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면 치레용 반대에 급급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를 불필요하게 자기 한국 대선의 쟁점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어떤 건가요?
My worry is that on this trip the president will be focused on legacy and North Korea doesn't look good.
제가 걱정하는 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북한 문제가 좋지 않으니까 뒤로 제쳐놓고 가급적 많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김정은은 자신이 뒤로 밀리고 무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 사드에 대해선 중국의 반응이 너무 많이 과장됐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전략적이나 군사적인 게 아니라 민족적 포퓰리즘에 영합한 겁니다. 중국 당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 금지선을 그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을 넘자 운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전략적 실수를 한 거죠. 중국이 앞으로 이에 대해서 후퇴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북정부가 매우 강경 노선을 밟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실을 감수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에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이었습니다. 인터뷰에는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유엔이 북한에서 사상 처음 실시하려던 농업 총조사가 무산될 전망입니다. 이 북한이 유엔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북한이 조사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통계국의 자이로 카스타노 농업 총조사 담당관은 30일 VOA에 북한이 다음 달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리는 농업 총조사 2020 설명회 참석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Well, actually we invited 22 countries and North Korea.
농업 총조사 2020의 실시 방법과 기술 등을 전수하기 위한 설명회에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22개 나라를 초청했지만 북한은 거절했다는 설명입니다. 농업총조사는 농가 인구와 경지 면적, 농기계 등 농업 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로 식량농업기구는 세계 각국에 10년마다 적어도 한 차례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각국 정부가 식량농업기구의 기술 지원 아래 직접 농가를 방문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조사는 지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182개 나라가 적어도 한 차례 실시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1980년과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등 모두 5차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농업총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총조사 2020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로 식량농업기구는 이 기간 중 각국이 적어도 한 차례 농업총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방법과 기술 등을 전수하기 위해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지만 북한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 카스타노 담당관은 북한이 농업 실태 공개를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never seen the system working because you know we are not allowed to go to the ministry.
농업총조사를 위해서는 식량농업기구 관계자가 북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가의 규모와 구조, 분포, 특성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카스토너 담당관은 북한이 농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것도 조사를 꺼리는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you know a census is a very expensive operation. If somebody is offered to fund this for them. Maybe that's the reason they are conducting the population census. I just guessing. We just provide.
식량농업기구는 현지 조사관들을 교육하는 등 기술적 지원만 제공하며 전반적인 조사 비용은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카스타노 담당관은 하지만 북한이 농업총조사를 실시하면 농업구조 현황과 변동 추세 등 농업사회 전반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도 농업총조사가 북한의 농업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많은 걸 알 수 있죠.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 집은 경기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떤 작물을 심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인간 소득은 얼마고 가구원은 몇 사람인데 나이 연령별은 어떻게 되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 농지부터 해도 자원들 또 농업 관련된 조직들 뭐 온갖 걸 다 조사하는 거죠.
카스타노 담당관은 북한이 올해부터 2025년 기간 동안 농업 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하면 언제든지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서울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지난 5월부터 넉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된 건데요. 지하철역 입구 10m 안에서는 금연해야 되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그 법이 화제입니다.
네.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요. 최고 10만 원, 한국 돈 미화로 하면 $89 정도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네.
앞으로 열흘 동안 집중 단속을 통해서 이 지하철역 인근을 담배 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법적 절차와 홍보, 단속 계속되는 겁니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 공항철도, 경인선 등 서울 지역에서 달리고 서는 모든 지하철역 입구가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뭐 종로구, 중구, 뭐 양천구, 강서구 이런 곳에 자치구가 25곳이 있는데
예.
서울시와 함께 이 자치구들이 모두 나서서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단속 첫날에 뭐 여러 곳에서 단속 안내를 못 봤다. 단속에 좀 불만이 많다 이런 그 의사를 표시하는 흡연자들과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네. 뭐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흡연자들은 우리도 담배 피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텐데 이렇게 서울 지하철역 인근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 개인의 건강이 도시의 건강이고 국가의 건강이라는 겁니다.
네.
담배는 몸에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는 그런 기호품이라는 거죠.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자유지만 공공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앞 등에서는 흡연으로 간접 흡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네.
또 주변에 담배꽁초가 버려지는데 이것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라는 건데요.
네.
서울시는 지하철역 인근의 금연 정책에 앞서서 지하철역 인근 대형 건물에서의 금연, 또 도심 광장, 공원에서의 금연을 시행해 왔고요.
네.
국가적으로 보면은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올렸고 올 연말부터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이 무서운 그림에 약간 혐오적인 그림에 담뱃값 광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금연 정책 또 단속 효과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로 기간에 두 차례 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곳은 시간당 뭐 한 40명 정도가 흡연을 했었는데
네.
이 지역에서 계로 기간에 조사를 해보니까 5.6명, 5명 정도로 줄었다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네.
효과가 꽤 있는 것이죠. 흡연의 자유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 연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목소리에 흡연자들도 많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한국 보건당국에서는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원할 때는 금연을 위한 진료, 지원, 캠프 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3%고요.
네.
2020년까지 29%로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축구 경기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군요.
네. 그 2018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1차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밤 8시에 진행됐습니다. 우리 그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시작과 함께 열린 건데요. 러시아 월드컵으로 가기 위한 최종 관문인 만큼 아주 치열한 승부와 응원이 경기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전적으로만 보자면 한국이 중국보다 승률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중국과의 30번의 대결을 했는데
네.
30전 17승 12무 1패입니다. 한 번만 지고 거의 이기거나 무승부를 했다는 거죠.
네.
그 FIFA의 랭킹으로 봐도 한국은 48위 그리고 중국은 78위입니다. 한국은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전승으로 무결점 통과를 했고요. 중국은 그 북한이 필리핀에 역전패하면서 조 2위로 가까스로 최종 예선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한국은 또 그 아홉 차례 연속 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중요한 경기를 마주하고 있어서 각오가 남다른 상태입니다.
예. 보통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경기하는 뭐 한일전은 정말 그 전통적으로 긴장감이 좀 흐르는 그런 경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드 배치로 인해서 이 한중전에도 긴장감이 더해졌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더 화제입니다.
예.
그 미국의 고고도 방어 미사일의 그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어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이 오늘 축구 경기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 겁니다.
네.
예, 단순히 한국과 중국의 축구 실력을 보는 승부가 아니라 양국의 축구 관람객들 사이에 불거질 수 있는 어떤 긴장 속에서 그 사드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뭐 축구 선수들의 어떤 그 이력을 봐도 해외파가 한 명인 중국, 주 유럽과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파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 팀 경기에서 이 중국 팀은 지금 현재 그 필승을 각오하고 있고 중국 관람객들로 지금 계속 그 중국 팀을 아주 대거 응원을 하고 있지만
네.
경기 상황에 따라서 혹시 예상되는 안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들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한벌에 전운이 감돈다. 이런 표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기에서 중국 관람객들을 위한 좌석이 따로 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그 좌석이 6만 6천석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전체의 그 한 부분인 남쪽 1만 5천석 정도를 중국 관람객용으로 따로 배정을 한 겁니다.
네.
그 경기와 응원 열기에 사드의 민감함까지 더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네.
이 양국의 축구협회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고 중국 관람객들이 충분하게 들어와서 한쪽에서 같이 응원하면서 볼 수 있도록 중국 축구협회의 좌석 판매와 관리를 맡겼다는 어떤 한국축구협회 관계자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쪽에서는 또 불만이 있네요. 서울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인데 중국 관람객들이 너무 많아서 이 홈 경기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중국의 인해 전술식 응원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한국 쪽이든 중국 쪽이든 어떤 정치적 구호가 적힌 팻말은 전적으로 금지했고요.
예.
발견되면은 즉각 압수될 것이라고 축구협회가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래도 스포츠는 스포츠니까 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역시 스포츠 소식인데요. 한국의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 브라질 리우에 드디어 입성을 했군요.
네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리우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 23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거친 본진과 어제 한국에서 출발한 선수단이 함께 리우에 입성한 것인데요.
네.
이 공항에 마중 나온 한국 교민들의 태극기 환영을 받고 이 선수촌에 입촌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은 11종목에 출전하고 있고요. 선수가 81명, 임원 58명에서 모두 139명입니다.
네.
메달 11개 이상을 따서 종합순위 12위권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지구촌 소식 미국 뉴스 준비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과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크림반도 분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